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보이지 않는 주님 대신 당장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우리 마음이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그 너머에 실존하시며 만물을 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질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더욱 움켜잡으라 하며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잡힌 바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께 잡힌 바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잡으려 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며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더욱 말씀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이기심이 아닌 참된 선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더욱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마음 깊이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받은 사랑을 우리도 주변으로 값없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어느덧 봄이 다가오며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과 구역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 말씀 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화진 봉사관 증축공사도 순조로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환종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온더힐 찬양대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차별의 상징과도 같았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먼데 있는 사람, 즉 이방인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이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후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안이 여인의 뜰, 그 안이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안이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교리 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절기가 크다고 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이나 추석 앞에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괴롭게 하다는 금식하다의 의미입니다. 속죄일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일반 달력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해당합니다. 속죄일의 유래는 모세시대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해준 하나님이라며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들고 있던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날이 바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광란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두 번이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해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참회하고 속죄를 구하는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지성소로 최소한 네 번 정도는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에 뿌렸는데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송아지 피를 뿌렸습니다. 또다시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린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 들어가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청소한 후에 성소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마친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드려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소와 지성소까지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소와 지성소로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됩니다.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같은 특정한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고 한 성령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통로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면 내게로 나아오너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바울 일행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각각의 신을 섬기는 각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인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 제단은 신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혹시 특정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던 것은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 즉 짐승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중보자인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이 마치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마치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사람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세 개의 주요 동사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의 시제가 모두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리다와 함께 일으키다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완성의 시점에서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격과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예배와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아마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부자이자 최고의 투자가로 알려진 버크셔 해스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은 사람들과 점심을 먹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점심 식사 자리의 가격이 경매로 매겨졌고 수익은 비영리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2000년 첫 행사 때 점심 식사 자리 가격은 2만 5천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700만 원이었고 그 가격은 점점 올라서 수십만 불, 즉 수억 원, 수백만 불, 수십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22년 점심 식사 자리는 1,900만 달러, 약 24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차치하고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워렌 버핏 회장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 간다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또는 부부가 그 점심 식사 자리에 무료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손꼽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당일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약속일 며칠 전부터 심한 독감이 들거나 다리뼈가 부러져서 석고붕대를 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한 죄책감이 든다, 아니면 진한 아쉬움이 든다. 아마 죄책감은 전혀 들지 않고 진한 아쉬움이 들 것입니다. 버핏 회장과 교제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했지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을 때도 죄책감이 아니라 아쉬움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오늘 밤에는 자기 전에 15분 정도는 꼭 기도를 드리고 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락 말락 할 때에 낮에 생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잤습니다. 또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낮에 생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한 죄책감이 든다, 아니면 진한 아쉬움이 든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아쉬움은 전혀 들지 않고 진한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명색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다니 라며 자책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아쉬움이 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도록 기도로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곤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자리까지 오시겠냐? 그런 때에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의식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렷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설령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곳에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를 드리는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때는 잘 없습니다.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집중이 너무 잘 돼서 걱정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의 뚝이 터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국내는 물론 온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온갖 사람, 온갖 일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해야 할 일들이 수십 량 또는 수백 량이나 되는 기차가 달려오듯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비몽사몽일 때도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드릴 때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곤하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충분히 주무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드리셔야 합니다. 또한 너무 배가 불러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너무 배가 고파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기도를 드리는데 해야 할 일이 계속 생각이 난다면 옆에 메모지와 펜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정도로만 간략하게 메모한 후에 다시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면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기보다 가만히 읍조리면서 기도를 하거나 눈을 감기보다 살포시 뜨고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때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방을 정리한 후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방을 정리하고 나면 피곤하거나 다른 일할 것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일만 끝나면 곧바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했던 그 일이 생각한 시간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기로 정한 때에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마음으로 해야지 하다가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방해를 덜 받는 시각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 늦은 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절로 확보되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다해야 하고 그것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믿음의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긴 호흡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짧은 호흡의 기도와 긴 호흡의 기도 모두입니다.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짧은 호흡의 기도,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특히 식사 기도만 진지하게 드려도 우리 삶과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때때로 긴 호흡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혹 긴 호흡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 자신의 제국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의 나라를 꿈꾸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만을 갖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게 충분히 더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해주십시오와 같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제 배우자가 세상 나라를 좋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제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세상의 나라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이 더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바꾸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의 말씀이나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으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고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것, 그것을 잡기 위해서 또는 잡을 바 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며 잡은 바 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생명을 갉아먹고 귀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면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불신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는 물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의 신실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진리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두움을 걷어내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감격과 감동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까지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가 제물의 피를 뿌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이 외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최상의 통로이지만 우리는 그 통로를 막고 있을 때가 많았고 그 통로가 형식적일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음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가가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